큰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교회를 세우신 게 됩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되는데 만약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면 그것은 맞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를 두시고 그 다음에 목사 교사를 두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를 누가 불렀죠? 예수님.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어야만 옳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분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승천하셔야지 교회를 세워놓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신용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창설하신 이후로 이 지구상에는 두 부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참된 교회요. 즉 신약교회라고 말하는데 New Testament Church라고 해서 신약교회라고 말하는데 어떤 교회냐?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의 사도들과 그 교리에 충성하는 교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교회라고요?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함께 또 다른 종류의 교회가 존재해 왔는데 그게 뭐냐? 변질된 교회입니다. 이 변질된 교회는 다른 말로 변칙적인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그 규칙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교회의 헌법에서나 교회의 정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되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약에는 전혀 없는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는 규칙을 위반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변질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타락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나 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회들을 변질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서 다 들으시죠? 그 교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변질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과 사도들과 그 교리에 충성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변질된 교회나 성경이 가르치는 생활이나 교리에 있어서 벗어난 그 교회가 규모와 상관없이 변질된 교회여 변칙적인 교회여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죠? 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르기까지 일곱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아시아 지방에 딱 일곱 교회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일곱 교회가 대표적으로 선택되어졌을 뿐이지 일곱 교회만 존재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일곱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고 버가모 교회도 있었고 사대 교회도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고 라우디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아니었고 그 중에 일곱 교회들이었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곱 교회들은 예언적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한 그때부터 몇 년도까지의 교회들의 특징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는 일곱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한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미지근한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소경이면서도 소경인 것을 모르고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데도 가난하고 굶주린 조차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살고 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나 계시는 그런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곱 교회들은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이르기까지의 교회들의 양상을 특징을 보여주는 예언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 비블리컬 처치, 성경적인 교회와 비성경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세우는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철학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비현실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변칙적인 교회입니다. 자, 이게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Baptist Church랑 이 어떤 교회냐? 창설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교회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예언은 성취한 교회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한 말씀대로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변질하지 아니하고 지켜내려온 교회가 신의 교회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신의 교회를 두드려 뭉쳐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지켜가는 동의 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Fundamental Independent Baptist Church를 말합니다. 근본주의적인 성경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독립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진리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나온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럼 진리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가톨릭, 그리 말하면 캐톨릭이라죠. 천주교에 대하여서 대항해서 항의해서 일어난 무리들, 교회들을 가르쳐 말할 때 개신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 대하여 저항하여 항의하여 일어난 교회들을 개신교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교, 장로교, 강의교, 그 이외에 뭐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진 성결교 이런 것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면 신의교회는 개신교가 아니면 뭐냐? 천주교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는 부교고 우리는 신교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천주교가 기독교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종교이지 절대로 기독교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실천하고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처음 붙여진 개혁명은 뭐였느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는 침례교회도 없었고 장로교회도 없었고 감리교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불렸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지 다같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그럼 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에 12명을 사도로 삼았고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the disciples of Christ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을 말하는 12명을 가르칠 때 그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주로 어떻게 되느냐? 믿는다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이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별명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관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
닮아서 마치 작은 그리스도와 같다 해서 붙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리들 지저 작은 예수와 같고 리들 크라이스 작은 그리스도와 같다. 꼭 예수님을 축소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 이제는 아무나 쉽게 교회만 나가면 아니면 기독교인들 집안에서 태어만 나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안에서 태어만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식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술이 곤두를 만들어 돼가지고 저 이래봐도 저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의 목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크리스천을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앞에 보면 Christ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 IAN이죠. S는 목수니까 그걸 빼놓고 그걸 뭐라 하느냐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 다음에 I, A, N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별명이 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 폴리갑이나 이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 받은 자에게만 뭘 베풀었어요? 진을 베풀었습니다. 다 들어주시죠. 구원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간증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권위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절대로 regeneration by baptism, 다시 말하면 침례에 의한 중생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생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유아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뒤에 따르시죠? 처음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모두가 침례뿐이었습니다. Baptism by immersion. 다시 말하면 침수에 의한 침례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에도 말씀드리죠. 베티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베티즘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바티스마라고 하는 그 말을 음만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어로 베티즘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침수에 맞게도 이 베티즘, 바티스마 하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여러분 그걸 말해준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침례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라고 이렇게 스프링클하면서 뿌리는 거라니까 정말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뿌리세다 예돈이세다 해갖고 세례 그래서 baptism by sprinkling, 뿌리로 물 뿌리는 이런 세례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유아에게도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왜 유아에게 침례를 베풀었냐? 그런 뒤에서 다루시죠. 침례의 기원을 어디서 찾으냐면요, 엉뚱하게도 할례에서 찾았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망자 아이에게 만지 8일 만에 꼬추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 여자는 안 합니다. 남자만 하는데, 이 할례가 침례의 기원이다. 그게 거기서부터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돼요? 신약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서부터 성경적인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 들으십시오. 침례는 할례와 전혀 무관합니다. 만약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자매들은 아무도 침례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자매들은 할례받지 못하고 여자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아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아 때에 구원받지도 않은 아이가 그냥 부모에 의해서 데리고 가서 침례를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침례가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아니요, 당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분명한 간증에 의해서 침례받아야 됩니다. 그건 옛날에 무처에 퐁당 들어갔다 나온 건데,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물에 퐁당 들었다가 건졌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 구원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되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당신이 구원받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반증이 있어야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거 침례받은 사람은 또 침례를 베푸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붙이게 된 거예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 말입니다.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됐다 라고 재심리에 거둬들다 아나 베리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엔사이클로페디아 오브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사전이라고 하는 이만큼 큰 데다가 이렇게 두꺼운 영어로 된 사전이 있습니다. 종교 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서 아나베티즘, 대침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아나베티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나베티스라고 부른 적이, 대침례교다라고 부른 적이 전혀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이다. 그럼 뒤에서 가르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나베티스도와 마찬가지로 저들의 실천과 저들의 하는 것을 보고 아나베티스 대진례교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16세기 초기쯤에 들어오니까 앞에 아나라고 하는 제라고 하는 말이 뚝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16세기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침례에 대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전부 물 뿌리고 세례하니까 침례에 대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아나가 붙을 침례받은 사람을 다시 침례에 대한 게 아니니까 아나가 붙을 필요가 없어갖고 아이고 저거 침례 교도들 해갖고 베티스 해갖고 부르게 이 별명들, 역사 속에 있는 별명들이 전부 다 저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 스스로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간판을
심리교회라고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리교회 역할을 보게 되면은 심리교도들은 아무시계라고 하는 다크에이지스라고 합니다. 1200년 동안 계속되어진 이 암시대에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수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늘어놓게 되면 부산서 서울까지를 왕복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순교라고 하는 고룩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 가서 죽었죠. 뭐 하는 거죠? 보물로 갔습니다. 보물로 갔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썼어요? 신교했어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이 보낸 이렇게 두꺼운 책을, 문자로 보내준 책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조금 읽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14살이었는데, 그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팀들이 가는데 따라갔다가 메캉공, 메콩강 구경한다고 그 카누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순교자라 해가지고 순교자 비도 세웠고 자기 아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책을 교회에 갖춰놓고 온 성도들이 읽고 도전받지 않았나. 내가 보니까 도전받는 게 아니라 정신나간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의 기도는 또 더 기가 차요. 나는 내 아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 살아남아야지. 아니요. 안 살아나요. 왜 살아나요? 무슨 이유로 살아나요? 죽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신앙들, 이 끔찍한 잘못되어진 신앙들,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뭐 관광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숨겨져 된 건 아니고요. 신앙을 지키고 호소하기 위해서 투옥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가장 많이 죽인 상군인은 천주교고 그 이후에 다른 교단들에 의해서도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칼빈 시대에 무지하게 또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카톨릭 교권 제도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환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교황은 온 세상의 독재적 집권자였고 제7의 교도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워낙 그리스도인들을 워낙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이고 너무나 많이 핍박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저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한번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교권 제대로 간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치와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치와 신앙은 철저하게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마음의 교를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각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자기들의 믿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거절한다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게 누구냐? 교황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국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의 가르침과 반대되면 얼마든지 많이 죽일 수 있는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 종교재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항상 제 침례교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교황청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로마 교황청에 제거해야 될 대상 제1순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독립침례교 목사가 제1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악질적인 존재입니다. 저는요, 천주교에 대해서 별로 공격적인 설교를 안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길거리 설교를 하는 미국의 목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사정없이 천주교에 잘못된 것을 설교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맞기도 하고 오게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알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은 천주교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세계적인 대회가 모일 때 천주교가 잘못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난 이제 천주교에서 떠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피했는데 천주교가 그 가난 나들에서 잡아가지고 거의 무지무지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세계 언론에 의해서 다행히 그가 구출이 돼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복음적인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알리는데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과 의사를 매수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치료할 때 몽주사 넣잖아요. 마취주사 넣는데 마취주사 대신에 복주사를 놓게 했는데 그걸 끝이지게 알게 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교황에게 왕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눈길을 맨발로 걸어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나를 왕으로서 인준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다고 하십시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끊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태우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 종교 집단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화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태우는 것은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요? 무슨 끔찍한 소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집단이고 바알의 집단이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아주 위협하는 끔찍한 집단인 것을 알아야 이게 제가 필리파사지 계속 공부하게 되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역사는 당시의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서에게 나타난 시의 발사체를 한번 보십시다. 시리라고 하는 시리가 어디냐면 스위스입니다. 시리에서는 슈빙글리와 아나베티스트들 간에 제 침례교도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진 후에 의회는 한 법령을 제정했는데 그게 뭐냐? 그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 즉 유아 때에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스위스 취리이었어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비엔나라고도 하고 빈이라고도 합니다. 빈 소련 같은 말 아시죠? 그 비엔나라고 나오고 빈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는 많은 침례교도가 쇠사슬에 매여 서로 뒷사람을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빠져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으로 침례만이 옳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리다 수그라라고 하는 책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 1539년 사우스워크라고 하고 서더크라고 하는데 런던에 있는 도시, 한 동네입니다. 건너편에서는 두 사람의 제 침례교도가 화형을 당했고 그들보다 조금 먼저 다섯 사람의 더치, 즉 네덜란드의 제7의 교도가 스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사형을 당했다고 휠러 처치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60년 폴리시안의 일행이 영국의 옥스퍼드에 들어왔습니다. 폴리시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가르침과 실행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일행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름을 폴리시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영국의 옥스퍼드에 들어왔는데 헨리 2세는 불에 단 인두로 그들의 안면에다가 화인을 찍게 하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매질했을 뿐만 아니라 골목골목을 끌고 다니게 했고 옷을 허리에서 짧게 끊어가지고 시골로 쫓아내라고 명령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면 그들 자신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음식과 거처를 얻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추위와 굶김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록 속에 나타난 피해 가졌습니다. 1533년 5월 25일 런던의 성 바오르 성당에서 19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1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스미스필드에서 사형을 당했고 나머지 12명은 사형을 받기 위해 여러 고을로 보내졌습니다. 올드 크라니클이라는 옛 연대기 편자인 스톱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제임스 안토니 프루드가 프루드의 증언입니다. 그 상세한 것은 다 없어지고 그들의 이름도 사라졌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 대칭의 교도들로 인하여 유럽이 동요된 것도 아니요 법정에서는 애도의 영을 내리지도 않았으며 그들을 위하여 교황의 마음이 의분으로 진노한 일도 없었다. 대상은 그들의 죽음을 만족해하고 냉담했으며 크게 기뻐하며 무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5명의 가련한 남녀 가운데는 사형이나 고문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말할 수 없었던 14명의 남녀가 있었다. 아무리 고문을 당하고 아무리 사형을 당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역사는 그들에 대해 아무런 찬사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는 헛되이 흘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랑 우리들의 삶과 같이 가치 없는 것이 되었었는지도 모른다. 역사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으로써 영국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무슨 자유입니까? 참된 자유, 영적인 자유, 진리를 통한 자유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피 흘린 발자취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자들 역시 그들의 적들이죠. 적들의 기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트 공리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렌트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공리회가 모였었는데 그 공리회 의장인 카디날 부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캐톨릭입니다. 천주교인입니다. 그가 만약 신의 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아니하였거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수요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가 보낸 편지 속에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 1200년이란 종교개혁에 앞서 로마 천주교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신내교도들을 핍박하였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주교회가 그렇게 악랄하게 침례교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고문하고 고통을 가하지 않았다면은 그 어떤 개신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교회가 많았고 부흥하고 성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삭 뉴턴 아시죠? 만인류 인류의 법칙을 그 발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삭 뉴턴경의 말입니다. 침례교회는 로마 천주교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은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단체다. 천주교회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은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단체다. 여러분 오늘날 기성교회들이 천주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압니까? 아세요? 한번 볼까요?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로 시작하죠? 이제가 묵도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묵도로 시작합니다. 천주교회가 미사가 묵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드시 그 예배 시간 중에 뭘 외워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천주교회에서도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 뭘 외워요?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천주교회는 종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도신경이라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면, 천주교를 옹호하고, 천주교를 지지하고, 천주교를 믿는다는 고백의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I believe holy heavenly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사오며,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되어있죠. 그거요. 바보스러운 이야기예요.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여러분 Catholic Church 하면 아시죠? 어디 교회 말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거룩한 천주교회는 있습니까? Catholic이라는 말이 우주적인 그런 교회라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 나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천주교회라는 말입니다. 천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아니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맞아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게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님이 세우신 것은 300년대 전인데, 사도들은 이미 1세기 전에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예배는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축도로 끝나요. 축복권을 행사하는 목사의 축도로 끝납니다. 그 축복권은 바로 사제의 축복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사에는 존댓말을 좀 씁니다만 옛날에 꼭 반말로 했습니다. 있을지어다. 요새도 어떤 목사들은 반말하고 또 존댓말 쓰는 사람은 존댓말 그 왜 반말을 썼겠어요? 권위를 행사하는 자신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주위에서 다 그러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으면 뒤집어서 그 사람에게 뭐도 있어요? 저주권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데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 평화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어. 조주의 말씀을 주시고 오셨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바로 오늘날의 사제라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영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 대신에 쓴 말이 사제라고 하잖아요.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신부 보고 프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가스바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기 닉네임식으로 이렇게 그냥 속어처럼 쓰는 거고 그건 뭐냐면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신부, 사제. 이 전부 다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왕가에 속한 제사장들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사람을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통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더 효력 있고 훨씬 뛰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장소적으로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집도 팔아내끼고 뭐 모두 다 팔아내끼면서 예잖아요. 자기 평생 성전 한번 짓는다고. 아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편히 하면 돼요. 내 댁 없이 빌려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기죽어가지고 그냥 대리석이 번쩍번쩍거려가지고 나가 자빠지면 머리통 깨지게 그렇게 된 대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운동권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불 확 질러버리겠다고, 불 확 질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운동권에 대해. 한참 가져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가르치면서 벌어졌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 신내교회는 로마 천주교에 절대로 보관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황이 뭐 우리나라에 왔다. 시골 할아버지 하나 온 것 같이 생각 안 돼요. 그보다 더 고약한 사람 온 것이니까. 무슨 뭐 그게 뭐 역사의 기록이 나올 만한 것처럼 또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는 교황이 아닙니다. 이 교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사두신 그의 양대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도 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양들을 맡기시고 가시면서 우리 보고 잠시 대리 목사라고 하십니다. 한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목사의 장이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기간을 지어야 합니다. 잠깐 맡겨준 이 대리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성직자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고약한 말입니다. 클러지, 레이먼,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전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매기고, 감독하고, 보살피는 대리목사요, 목사이지, 여러분의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회는 성직이 아닙니다. 목회는 그저 소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나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부인들도 가정에 있는 주부들도 모두 다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농부도 농업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저는 목회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이요 소명의 내용이라는 것이지 내 소명만 뛰어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개념은 아주 천주교회가 그들이 계급적으로 만들어서 특별한 숨김을 받으려고 했었던 그래서 교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들의 술수요 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죄들이 항상 다 같이 쓰잖아요. 평신도, 성직자 해가지고. 여기 거룩한 곳이잖아요. 최소한 당뇨금은 되어 올라오잖아요. 아세요? 아, 지금 산소 인도하는 형제가 이 위에 올라와서 하면 좋겠는데, 여기 위에는 너무 좁아요. 그냥 막 복잡해가지고 올라가요. 2층 올리면은 산소 인도하는 형제가 이 위에 서서 해요. 사냥개도 여기 옆구퉁이 아니고 이 위에, 뒤에 있을 거예요. 뒤에다 할 거예요. 그래도 제일 효과적으로 사냥이 나가죠. 우리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분들 다 집사 아니에요? 형제들, 집사 3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냥 형제들에게 돌아가면서 개기도 인도하게 했어요. 그럼 누가 개기도 한다는 무슨 상황이 있어요? 어, 개기도는 목사가 해야 되고 개기도는 폐기도는 뭐 목사가 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자, 루터와 칼빈이 나오기 전에도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의 모든 나라에는 현재 네덜란드 침례 교회의 교리를 완강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밀히 숨어 있었다. 모셰인이라고 하는 루터교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프레스비트리언, 장로교회입니다. 엔디버그 사이클로페디아, 엔디버그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도란 전에 아나베피스라고, 즉 대침례교도라고 기록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독자들은 이미 기억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토툴리안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온 그들의 교리였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토툴리안이 언제 사람이냐? 사도와 요한이 죽은 지 50년 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그때부터 가지고 왔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장로교회의 에딘버그 그 백과사전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끝인데요. 잠깐만요. 네.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 또 반대자들의 증언 다 함께 보았을 때 침례교도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세우신 교회의 그 교리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지켜내려온 우리로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미움과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침례교도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누구누구파, 누구누구파라고 이렇게 불려졌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지금의 근본주의 독립침례의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유아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침례를 베풀고 딴 데서 침례를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가운데 침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성경적인 침례를 받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침례 받은 사람들을 또 침례를 푼다 해서 제 침례 교도라고 아나베피스라고 불려졌지만은 그것도 별명이었는데 1600년 16세기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예 제 침례 교회라고 하는 제자를 빼고 침례 교도로만 불려지게 되다 하는 사실. 1200년 동안에 천주교가 주도권을 쥐었던 암흑 시대에 그 끔찍한 시간만 없었다면 훨씬 더 성경적인 참된 교회가 더 널리 번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는 정말 복받은 민족들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천주교의 사악한 악랄한 짓들로 인하여서 참 성경적인 교회가 확장되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신약 교회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11페이지서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를 다음에 오시기 전에 미리 읽어가시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다 되십니까? 자, 우리 침례 교도들이 어떤 신앙의 사람들인가 아시죠? 기좀 온다고 뭐 빠지고 뭐 몸살 기좀 있다고 빠지고 그런 사람들 아니죠? 목숨을 바치며 진리를 견제시키지 않으려고 지켜온 참된 교회의 구성들입니다. 금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